출애굽기 맥잡기 다섯째 시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맥잡기로는 19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해서 출애굽기 15장, 1장부터 15장 말씀을 이제 살펴봤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해 주신 그 말씀들을 이제 이루시기 위해서 그래서 모세를 불러주시고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이집트 땅에서 속박 가운데 고생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을 구출하는 그런 내용이 출애굽기 1장부터 이제 15장까지 이제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단순히 이 사람들을 구출해내는 것이 아니고 그 열 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집트의 모든 신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만이 유일한 하나님이다 이런 사실을 이스라엘 사람과 그 다음에 이집트 사람 앞에서 데몬스트레이션 이렇게 직접 증명해 보이시는 그런 일을 하나님 이제 하셨어요. 그리고 출애굽기 이제 12장을 통해서 가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속하시기 위해서 어린 양을 잡아서 그 다음에 죽이고 그 피를 문의 두 기둥과 그 다음에 인방에 갖다 뿌리라고 이제 말씀해 줬습니다. 그래서 피가 문에 뿌려지게 될 때 죽음의 천사가 그 피가 뿌려진 집을 넘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와 같은 장치를 마련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영어로 Passover 우리나라 말로 유월절 이제 이렇게 이제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유월절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이 어린 양의 피다. 근데 그 어린 양은 반드시 죽임을 당해야 된다. 또 어떻게 죽임을 당해야 돼요? 반드시 피를 흘리면서 죽임을 당해야 된다. 그 죽임당한 어린 양의 그 피가 문에 뿌려지게 될 때 그때 비로소 죽음의 천사가 이 집을 넘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주셨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유월절 어린 양 되시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그래서 우리를 위해 피를 흘리고 죽이시고 이로써 우리를 구속하셨다 하는 그와 같은 그 말씀을 이제 지난 시간에 드렸습니다. 이게 끝난 이후에 파라오와 그의 군대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잡으려고 이게 쳐들어오는 그런 모습이 그 다음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는 홍해, 뒤에는 이집트 군사들 이 사이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끼게 됐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아무 걱정하지 말고 나를 믿으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홍해 바다를 가르시고 그래서 이 물 기둥처럼 이렇게 된 게 벽처럼 이렇게 세워지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맨 땅으로 건너는 그와 같은 엄청난 기적을 하나님이 이제 이루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위대하심, 그 다음에 하나님의 파워 이런 것들을 하나님 역시 또 이렇게 데몬스트레이션 이제 하세요. 자, 이제 오늘 이제 16장부터는 드디어 이집트를 떠났습니다. 홍해바다도 건넜습니다. 드디어 이제 어디로 들어가느냐 하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어딜 들어가요? 광야로 지금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가나안 땅이 천국이 아니고 가나안 땅은 승리하는 것과 같은 삶이다. 그래서 광야에서 이 40년이 구원받은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이 40년간 광야를 떠돌아다니며 여러 가지 일들을 경험한 것처럼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이 땅에 사는 동안 성화가 되는 그와 같은 모든 과정을 이 광야 생활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살펴볼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 사람들이 무슨 뭐 이집트를 떠날 때 수없이 많은 무슨 밀가루를 가지고 간 것도 아니고 물을 가지고 간 것도 아니고 적어도 한 200만 명 되는 그와 같은 군중이 이제 광야로 들어갔어요. 지난 시간 말씀드렸듯이 광야는 뭐 아름다운 곳, 물이 풍부한 곳, 먹을 게 많은 곳 그런 데가 아니에요. 말 그대로 물이 없는데 먹을 것을 찾아도 찾을래야 찾을 수가 없는데 고기 같은 건 더더욱 없는데 수박, 오이, 마늘 이집트에서 늘 먹던 이와 같은 것들이 전혀 없는데 여기가 지금 광야예요. 이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필요를 만족시키는 그와 같은 내용이 16장, 그 다음에 17장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16장에는 만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의 가장 기본적인 필요가 빵과 물이거든요. 그래서 빵을 먹여주시고 물을 먹여주시는 그와 같은 내용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만나는 16장에 이제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이 만나를 내려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아침에 일어나서 나가서 이렇게 보니까 이게 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게 도대체 뭐냐? 이게 도대체 뭐냐? 한게 그게 만나예요. 만나의 뜻이 이게 도대체 뭐냐? 그렇죠. 그게 만나라고 하는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40년 동안 내려줬던 이 양식의 뜻이에요. 그래서 시편 가서 보시면 천사들의 음식이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천사들의 음식. 물론, 천사들이 이와 같은 육적인 음식을 먹어야만 사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시편 기자를 통해서 만나가 천사들의 음식이다. 다시 말해, 하늘로부터 주어진 하나님의 양식이다. 이렇게 이제 시편 기자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만나에 대한 향수, 아니면 만나에 대한 기억, 아니면 만나로 인해서 우리가 특별 민족이라고 하는 어떤 자부심 이런 게 대단히 컸어요. 그러니까 광야에서 40년 동안 생활할 때 하나님이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줬다는 거예요. 비처럼. 그런 민족이 어디 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40년 동안 만나를 내려줬어요. 40년 동안 발이 부르트지 않게 해주셨어요. 옷이 해지지 않게 해주셨어요. 40년 동안 물을 먹여주셨어요. 하나님이 직접. 그런 민족이 어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 가장 큰이 역사상의 이벤트는 이집트를 탈출한 거예요. 탈출한 이후에 하나님이 40년 동안 우리를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셔서 먹여주셨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이 어디 가나 내놓을 수 있는 그런 자랑거리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거기서 끝이에요. 하나님이 하늘에서 우리에게 만나를 내려주셨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게 끝이에요. 그 이상의 의미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에 생명의 빵 이야기를 하시면서 내가 구약 성경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하늘로부터 내려줬던 그 빵, 그 빵이 예시하고 있는 실체가 바로 나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이 그냥 단순히 만나를 내려줘서 이들의 육적인 필요를 만족시켜 주신 것, 이 이상의 의미가 그 안에 들어있다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에 우리가 보통 오병이어의 기적이다 그 얘기 많이 들으셨죠? 오병이어. 그러니까 빵 5개, 그 다음에 물고기 2마리, 이걸 가지고 5천명을 먹이셨다. 이 기적이 얼마나 엄청난 기적이냐 하면 사복음서에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보통 어떤 사건이 중요한 사건일 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보통 공관복음이라고 하는 이세 복음서에 기록이 되면 대단히 중요한 사건이야. 대단히 중요한 사건. 예를 들어 예수님께서 죽으실 때 성전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갈라져 내렸어요. 그렇게 되면서 구약이 철폐가 되고 그리고 신약이 열린다고 하는, 그래서 누구나 하나님께 직통 들어갈 수 있는 이와 같은 시대가 열린다. 이걸 하나님 보여주시기 위해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이 사건을 기록했어요. 그러니까 세번 연거푸 똑같은 사건을 기록했다. 이건 대단히 중요한 사건이에요. 그런데 마태, 마가, 누가, 요한에서 네 복음서에 기록이 돼 있는 어느 면에서 유일한 사건이에요. 그 유일한 사건이 오병이어의 사건이다. 그래서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예수님께서 5천명의 남자를 먹이셨다. 이와 같은 그 기적. 이 기적에 대해서 한번 요한복음 6장 말씀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에 가서 보니까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풀고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쫓아왔어요. 예수님께서 이걸 다 물리치시고 그러고선 이 빵을 먹여주신 이와 같은 그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보여주시고자 했던 핵심, 그 핵심을 지금 설교를 통해서 보여주는 그런 내용이 22절 이후에 이제 쭉 나오게 됩니다. 예수님이 27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 썩어 없어지는 양식을 위해 수고하지 말고 영원한 생명에 이르도록 항상 있는 그 양식을 위해 수고해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매일같이 먹는 거 중요한데 영원토록 존재하는 그와 같은 그 생명에 이르도록 항상 있는 그 양식을 위해서 수고해야 된다. 그것은 사람의 아들이 너에게 주리니 그를 하나님 아버지께서 봉인하셨느니라 하시니라.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니까 그들이 그분께 이르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들을 하리이까? 아주 대단히 중요한 그런 질문을 지금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물은 거예요. 지금 이 시간에도 교회에 가고 하면 하나님의 일을 좀 해봐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가신 분이 굉장히 많아요. 아주 좋은 질문이에요.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들을 할 수 있습니까? 그 얘기를 했더니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를 너희가 믿는 것 이것이 곧 하나님의 일이니라.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사람들은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뭐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는데 예수님은 일들 여러 개 할 거 없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 곧 나를 믿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그렇게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 나를 믿어야 된다고 얘기했더니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의 이집트 탈출 이후로부터 한 가지 특징을 가지고 역사상에 이제 존재하게 됩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어떤 사람이 하나님에게서 왔다 아니면 이 일이 하나님의 일이냐 아니냐 이거를 알아보기 위해서 꼭 표적을 요구했어요. 표적.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예수님이 나를 믿어야 된다 얘기하니까 당신이 하늘로부터 왔다는 그런 표적 어떤 그런 걸 좀 보여주시면 우리가 믿을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그분께 이르되 그러면 선생님께서 우리에게 무슨 표적을 보이사 우리가 보고 선생님을 믿게 하시겠나이까. 선생님은 무슨 일을 행하시나이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를 믿는 거 그게 하나님의 일이라고 얘기했더니 그럼 선생님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그 어떤 표적을 좀 보여주십시오. 무슨 표적을 행하려고 그럽니까? 그렇게 얘기하면서 31절 기록된 바 그가 그들에게 하늘로부터 빵을 주어 먹게 하였도다 한 것 같이 우리 조상들은 사막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무슨 얘기예요?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았다 하는 사실을 무엇을 통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만나라고 하는 40년 동안 하늘에서 떨어지는 양식을 먹도록 그렇게 해준 걸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대언자라는 그런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는데 당신은 무엇을 보여주려고 그러느냐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그 빵을 주지 아니하였느니라 오직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 빵을 주신다. 이스라엘 백성이 착각한 게 있어요. 모세가 그 빵을 내리게 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모세가 준 게 아니다. 모세가 준 게 아니다. 누가 줬다 그래요? 하나님이 주셨다. 그 얘기하면서 하나님이 지금 이 시간 하늘로부터 참 빵을 주신다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그 참 빵은 하늘로부터 내려와 세상에 생명을 주는 자니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구약시대 이집트 탈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만나를 내리신 거 그건 하나의 예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필요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40년 동안 온 세상에 어떤 민족도 구경해보지 못한 이 만나라고 하는 것 같은 양식을 내려주셨는데 그 내려주신 게 이스라엘 백성 먹고 골다 끝나라고 한 그런 의미로 내려준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과거에 그런 일을 행하셨듯이 그것은 하나의 예표 앞으로 다가올 그림자에 지나지 않고 실질적인 것이 다가온다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생명의 빵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렇죠? 이 얘기는 이제 한 다음에 47절 가서 보니까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에게는 영존한 생명이니라 말씀하시고 내가 곧 그 생명의 빵이로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49절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것은 하늘로부터 오는 빵이므로 사람이 그것을 먹으면 죽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과거에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내려주신 그 만나를 먹었던 모든 사람이 다 죽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내려보내신 자, 나, 바로 이 생명의 빵, 이 생명의 빵을 먹는 자는 영원토록 죽지 않는다.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 나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살아있는 빵이니 사람이 이 빵을 먹으면 영원히 살리라. 내가 주고자 하는 빵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해 내가 주고자 하는 내 살이로다. 야, 이쯤 나가니까 이거 뭐 식인종인가 보다. 뭐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이와 같은 일들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내려오신 하나님의 살아있는 빵이라고 하는 그와 같은 말씀으로 오병이어의 그 기적의 의미를 이제 쭉 설명을 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며 육은 아무것도 유익하게 하지 못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들은 곧 영이요 생명이니라. 내가 내 살을 먹으라 한게 진짜 식인종이 돼서 살을 먹으라고 한 것이 아니다. 나를 먹어야 영원한 생명이 있다. 지금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시면서 예수님이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예수님의 그 피를 흘려주시고, 그 다음에 그 유월절 어린 양을 우리가 먹어야 된다 그랬잖아요. 이와 같은 말씀들을 이렇게 이제 해주셨어요. 그랬더니 66절에 너무 어렵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이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 이후로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했던 그런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떠나가는 일이 발생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묻지요. 너희도 나를 떠나려고 그러냐. 말씀했더니 시몬 베드로가 68절에 그분께 대답하되 주여 영원한 생명의 말씀들이 죽게 있사온데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리이까?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단어들이 다 영원한 생명의 단어들이라는 거예요. 우린 주께서 그 그리스도, 다시 말씀드려요, 모세가 이 이집트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빼낸 그 모세가 신명기에서 약속해 놓으신 그 대언자, 이 땅에 오시겠다고 한그 그리스도, 그 대언자,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확신하나이다라는 그런 고백을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출애굽기 16장에 나오는 그 만나는 단순하게 이스라엘 백성의 육적인 필요를 만족시키기 위한 이와 같은 어떤 그 양식이 아니고, 이걸 통해서 그로부터 약 1500년 지났을 때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만나 이야기를 하시면서 하늘로부터 하나님이 양식을 내리신 것처럼 사람이 영원토록 살기 위한 그 양식, 그것도 하늘로부터 내려와야 된다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그래서 특징이 뭐냐? 첫째, 만나든 예수님이든 하늘로부터 와야 된다는 거예요. 하늘에서 오는 거예요. 둘째, 기적이에요.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렇잖아요. 만나라고 하는 게 어떻게 아침에 이러만 나면 온 땅에 만나가 깔려 있는데 그게 40년간 지속이 됐단 말이에요. 있을 수 없는 그런 기적, 하나님이 이루어 주셨거든요.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다는 그 엄청난 기적이잖아요. 생각해 볼 수도 없는 그런 기적이다. 자, 그다음에 만나는 어디에 떨어지냐? 광야에 떨어졌어요.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이후에 사는 이 세상 삶을 성경은 광야의 삶이다 그래요. 그래서 만나는 언제 주어지는 거냐? 구원받은 이후에 매일같이 고생하고 고민하고 투쟁하고 성화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러한 삶 속에 매일같이 만나가 떨어지는 거예요. 또 하나 기억해야 될게 있어요. 만나를 한번 먹으면 그걸 다 40년을 견디는 게 아니에요. 어땠어요? 매일 먹어야 되는 거예요. 매일 나가서 매일 먹어야 되는 거다. 예수님도 구원받은 이후에 한번 먹는 걸로 그걸로 끝이 아니에요. 물론 구원은 예수님을 한번 영접함으로 정확하게 구원받지만, 구원 이후에 우리가 성화되는 그런 삶은 매일같이 예수님을 먹어야 된다. 성경이 그러한 진리를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또 만나는 누구에게 떨어졌냐? 배은망덕하고 반역하는 자들에게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이후에도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 보실 때 배은망덕한 그런 삶을 사는데도 하나님이 그들에게 매일같이 만나를 내려주셨듯이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런 만나를 매일같이 주신다. 그럼 만나는 어떻게 얻을 수 있느냐? 필요가 있다고 느끼는 사람만 만나를 먹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났는데 배가 안 고파요. 만나 먹으러 갈 필요 없어요. 먹을 필요 없는 거예요. 필요한 사람만 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누가 가져다 주는 게 아니에요. 본인 스스로 나가서 만나를 취해야 되는 거예요. 목사가 가져다 주고 뭐 교회가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매일같이 성장하는 것은 본인 스스로 해야 되는 거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서 광야 생활을 하면서 성화되는 그런 삶을 하게 될때 매일같이 해야 되는 거다. 또 하나, 만나는 언제 끝이에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가자마자 만나가 끝이 납니다. 다시 말씀드려, 이 땅에서 삶이 끝나고, 그렇죠? 아니면 정말 성숙한 것 같은 지경에 이제 이르게 될 때, 그와 같은 일이 이제 생긴다고 성경이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출애굽기 16장은 만나에 대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출애굽기 17장은 물에 대한 거예요. 물. 물은 어디서 나오냐? 반석에서 나온다. 출애굽기 17장 1절에서 7절 가서 보니까 백성이 이집트를 떠나서 이제 홍해를 건넌 뒤에 느비딤에 갔는데 물이 없어서 또 불평을 해요. 자, 17장 말씀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7장. 출애굽기 17장.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5절에 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고 이스라엘의 장로들을 데리고 가라. 내가 강을 칠때 쓰던 내 막대기를 내 손에 잡고 가라. 보라, 내가 거기서 호렙에 있는 반석 위에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 반석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하심에 모세가 이스라엘의 장로들 눈앞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해서 반석을 내리쳤어요. 그랬더니 뭐예요? 반석이 물을 냈다. 지금 성경이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장소를 마사와 무리바다. 그 뜻이 뭐냐? 하나님을 시험했다. 이렇게 지금 성경이 기록하고 있고, 고린도전서 10장 4절 가서 보니까, 이 40년 동안의 광야 생활 중에 그들을 따라다녔던 그 반석, 그 반석이 바로 누구라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들에게 필요한 물, 생명수, 이거는 반석이 매를 맞아야 주는 거예요. 내려쳤단 말이에요. 그렇죠? 내려치니까 이게 쪼개지면서 물이 솟아나왔거든요. 이 반석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다. 또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반석 치는 그런 일이 여기 한 번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민수기 20장 한번 가서 보시죠. 민수기 20장에 가서 보시면 가데스라고 하는 데 이제 도착하게 됩니다. 가데스. 자, 가데스에 이제 도착을 했어요. 근데 또 무슨 문제가 생겨요? 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백성이 모세와 아론을 대적하고 죽이려고 하는 그와 같은 일이 이제 생기게 됩니다. 자, 이렇게 됐을 때 하나님께서 7절에 모세에게 해결책을 말씀해 주십니다. 잘 보세요.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막대기를 가지고 네형 아론과 더불어 지폐를 함께 모으고 너희는 그들의 눈앞에서 반석에게 말하라. 그리하면 그것이 자기 물을 내리니 너는 그 반석에서 나오는 물을 그들에게 주어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게 할지니라 하셨어요. 아까하고 좀 틀리죠? 그렇죠? 아까 르비딤에 이르렀을 땐 하나님이 반석에게 어떻게 말을 하라 그래요? 내려치라 그래요. 내려치라 그러죠. 지금 여기 가데스에서는 내려치라 그래요. 반석에게 말을 하라 그래요. 반석에게 이번엔 말을 하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렇죠? 10절에 모세와 아론이 반석 앞으로 회중을 함께 모으고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화가 엄청나게 났어요. 이 너희 반역자들아 이제 들으라. 우리가 나와 아론이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야만 하랴 하고 모세가 손을 들어 그 막대기로 반석을 두번 치매 물이 풍성히 솟아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하라는 대로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어떤 분이, 아, 처음엔 한번 쳤는데 이번에 화가 나서 두번 쳐서 그래서 문제가 생겼다. 아니에요. 두번 치고 그게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 이번에 뭐라 그래요? 말하라 그러잖아요. 말하라고. 말하라고. 그런데 성경은 뭐라 그래요? 그 반석이 누구라 그래요? 예수님이라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매를 맞고 고난당하는 건몇번 해야 돼요? 한번 해야 되는 거예요, 한 번. 지금 그런데 이거를 지금 두 번씩 자기의 혈기를 이기지 못하고 내려치는 이와 같은 일을 하게 될 때, 하나님이 굉장히 아주 불쾌하게 여기셨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어떻게 이야기했느냐. 12절에 물은 지금 막 나오고 백성들은 좋아하고 모세와 아론도 물이 나오니까 됐구나 했는데, 하나님이 12절에 주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않냐고, 내가 뭐라 그랬냐, 판석에게 말을 하라 그러지 않았냐. 그러니까 말을 해서는 안될것 같으니까 내려친 거란 말이야. 지금 화도 나기도 하고, 그렇죠? 나를 믿지 않냐고, 이스라엘 자손의 눈앞에서 나를 거룩히 구별하지 아니하였나니. 이게 무슨 얘기야? 지도자가 돼서 하나님이 말하라 그러면 말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많은 그와 같은 그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이 직접 주신 명령을 백성들도 지금 다 들었잖아요. 이런 가운데 지도자가 하나님의 명령을 직접적으로 위반하는 이와 같은 범죄를 저지르니까 하나님이 도저히 내가 이것은 참을 수가 없다, 그 말씀하시고는, 그러므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데리고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렇게 되면서 모세와 아론이 그렇게 들어가고 싶어 하던 가나안 땅을 이 사건 때문에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일이 이제 생기게 됩니다. 모세가 너무 들어가고 싶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간구하고 다시 한번 좀 마음을 좀 바꾸시면 안 되겠습니까? 안 된다,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결국엔 하나님께서 어딜 보여주세요? 이 느보산에 이제 올라가서, 그래서 이 모세를 통해서 주시고자 하던 그 가나안 땅, 그 가나안 땅을 그 산에서 한번 내려다보고 그리고 죽도록 그렇게 이제 하나님이 만들어 주십니다. 자, 이게 반석 사건이다, 물 사건이다, 이런 거 이제 우리가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반석 사건이 끝난 다음에 또 뭐가 나타나냐? 구원받은 이후에 나타나는 거예요. 뭐가 나타나냐? 아말렉이 나타나요. 아말렉이 나타나는 게 17장 8절에서 16절.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아말렉은 에서의 후손이에요. 아말렉은 무엇을 상징하느냐? 구원받은 이후에도 여전히 육신이 우리에게 문제를 일으킨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잘못 생각하고는 구원받으면 바로 그날부터 완전히 천사가 되는 줄로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성경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래서 보니까 육신이 여전히 남아있다. 성경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육신과의 싸움이 남아있어요. 그런데 구원받기 전에는 육신과의 싸움이 없어요. 매일같이 육신적인 삶을 살기 때문에 육신과의 싸움이 없는데, 구원받게 되면 그러면 새 사람과 그 다음에 옛사람이 서로 갈등을 일으키는 그와 같은 일이 거의 매일같이 일어나요. 거의 매일같이 일어나요. 내 성품과 내이 타고난 이 본성, 이게 계속해서 하나님의 그러한 새로운 속성하고 부딪히기 때문에 매일같이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난다. 근데 성경 가서 보니까 아말렉이 이스라엘 백성이 어디를 공격하냐? 가장 뒷부분 후미진데 약하고 그다음에 허약한 백성이 있는 데를 와서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치명적인 약점이 사람마다 다 있어요. 저도 제 자신의 치명적인 약점이 뭔가를 제 자신이 가장 잘 압니다. 제 아내가 가장 잘 알아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육신적으로 이 타고난 어떤 치명적인 약점이 있단 말이에요. 구원받은 이후에 마귀와 우리의 육신과 세상이 그걸 계속해서 와서 건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전쟁을 일으킨단 말이에요. 그것이 지금 아말렉 사건을 통해서 성경에 우리에게 교훈을 주기 위해서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누가 싸우러 나가요? 여호수아가 싸우러 나갑니다. 지금 모세와 아론과 훌이 저 꼭대기에서 이렇게 보니까 어떤 일이 발생을 해요. 모세가 손을 들면 그러면 여호수아의 군대가 이기고, 모세가 손을 내리면 그러면 저 아말렉 군대가 이기고, 이렇게 될 때, 여기 모세가 결국은 앉아서 손을 들게 될때 아론과 훌이 한 손씩 잡아서, 그래서 이 모세의 손을 끝까지 들고 있는 이와 같은 일이 생기거든요. 이렇게 되면서 여호와는 깃발이시다, 승리하는 그와 같은 깃발이시다라고 하는 그와 같은 말이 이제 그 안에서 나오게 됩니다. 자, 이런 사건이 끝난 다음에 출애굽기 이제 18장에는 어떤 일이 생기느냐? 모세가 엄청나게 고생하는 그런 일이 생깁니다.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미디안의 제사장이었어요. 모세를 이제 방문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일하는 걸 가서 보니까 너무 말이 안 되는 그런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모세가 앉아있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생긴 모든 문제를 다 가지고 모세에게 오는 거예요. 이걸 해결해 주십시오. 이걸 해결해 주십시오. 이걸 해결해 주십시오. 이걸 해결해 주십시오. 하니까 말 그대로 모세는 밥 먹을 시간도 없는 거예요. 200만 군중이 있는데 사람마다 다 문제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모든 문제를 다 모세에게로 갖고 오니 모세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일이 안 되잖아요. 이렇게 될때 하나님께서 이 미디안의 제사장 이드로라고 한 사람이 주는 그와 같은 지혜를 사용하도록 하나님 만들어 주세요. 어떻게 만들어 주시냐? 너가 이렇게 해서는 이 백성을 인도해 낼수 없다. 그러니까 백성들 가운데서 지혜가 있고 사람들을 이끌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그 위에 세워야 된다. 이렇게 세우라고 말씀하는 바람에 1,000명을 다스리는 사람, 100명을 다스리는 사람, 50명을 다스리는 사람, 10명을 다스리는 사람. 그래서 10명을 다스리는 사람 문제가 있으면 100명 다스리는 사람한테 가고, 50명 다스리는 사람한테 가고, 50명 다스리는 사람 문제가 있으면 100명 다스리는 사람한테 가고, 그 위에 1,000명 다스리는 사람한테 가고, 그래도 1,000명을 다스리는 그 치리자가 해결을 못하면 그때 누구에게 와요? 모세에게 오라는 거예요. 자,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시냐? 세상의 지혜도 잘 써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의 지혜도 잘 써야 된다. 그러니까 세상에 있든 아니면 이 성경에 있든 교회에 있든 선한 것 있죠? 선한 것. 선한 것은 다 하나님의 선한 것이에요. 그래서 이와 같이 지혜를 잘 써서 백성을 인도하지 않으면 그 많은 백성을 어떻게 치리하고 그 많은 백성을 어떻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록 그렇게 만들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여기 교회도 마찬가지고 여기 한마음 미션도 마찬가지고 다 하나님께서 어떠한 모세라고 하는 그런 지도자, 그 지도자 밑에 또 다른 지도자, 또 다른 지도자 이런 식으로 해서 백성을 이끌고 갈수 있는 그런 조직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 사회에는 반드시 조직이 있게 마련이다. 모세가 그걸 이해를 못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양치는 동안에 다 잊어버린 것 같아. 하나님께서 세상의 지혜를 도입을 해서 그래서 지혜롭게 이 백성을 잘 인도해야 된다. 말씀해 주신 그런 내용이 그 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드디어 19장에서 이제 20장이 나오는데 19장에서 20장은 율법 수여와 언약 백성이 되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어요. 자, 이스라엘 백성이 드디어 이집트를 떠나왔습니다. 이집트를 떠나왔어요. 그래서 하나님하고 언약을 맺는 거예요. 그걸 모세의 언약이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는 겁니다. 그 언약의 내용이 뭐냐?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는데 보통 백성이 아니라 제사장 백성이 된다는 거예요. 제사장 백성이 된다. 우리 한번 출애굽기 19장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6절. 그러므로 이제 너희가 참으로 내 목소리에 순종하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내게 모든 백성들보다 뛰어난 특별한 보물이 되리니 이는 온 땅이 내 것이기 때문이라. 또 너희는 내게 제사장 왕국이 되며 거룩한 민족이 되리라. 제사장은 뭐예요? 하나님이 있고 여기 사람이 있으면 그럼 그 중간에 서서 양쪽을 중재하는 역할을 하는 그와 같은 존재가 제사장인데 이스라엘 민족이 세상에 많은 민족들이 있잖아요. 그 민족들과 하나님 사이의 중간에 서는 제사장 민족, 제사장 왕국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짧게 이야기하면 선민이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래서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 보시기에 제사장 민족은 오직 이스라엘밖에 없었어요. 근데 신약으로 넘어와서는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모든 사람을 영적인 제사장으로 불러주세요. 영적인 제사장. 그래서 이 말씀을 인용해서 베드로전서 2장 9절 가서 보면 베드로가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이렇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선정된 세대요, 왕가의 제사장이요, 거룩한 민족이요, 특별한 백성이니, 요거 그대로 그냥 읽으시면 아까 읽은 출애굽기 19장 말씀하고 똑같죠? 맞습니까? 예, 근데 여기 나온 너희는 누구예요? 구원받은 성도, 신약시대 성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출애굽기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언약 백성, 제사장 왕국으로 만드는 그와 같은 그 과정을 하나의 예표로 삼으시고 지금 이 교회 시대에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을 하나님의 선민으로, 영적인 선민으로 삼는다는 것을 지금 베드로가 이런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하느냐? 거기 9절 가서 보니까 너희는 선정된 세대요, 왕가의 제사장이요, 거룩한 민족이요, 특별한 백성이니 그 목적이 뭐냐? 이것은 너희를 어둠에서, 여기 나오는 어둠도 1차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에 적용하면 이집트 땅이에요. 그렇죠? 이집트의 그 속박의 땅에서 너희를 불러내어 자신의 놀라운 빛으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신 그 하나님께 대한 찬양을 너희가 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구약시대에는 이집트에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제사장 왕국으로 삼으셨고, 신약시대에는 죄와 세상 가운데 빠져서 지옥 불 속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와 같은 그 사람들을 불러내셔서 하나님이 친히 계시는 천국으로 불러주셨단 말이에요. 이 하나님께 대한 찬양을 온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그런 사람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세워주셨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구약하고 신약이, 구약은 뭐예요? 예표예요. 그림자예요. 신약은 그것의 실체다. 이 관계를 잘 이해를 해야, 그래야 저와 여러분이 목사님이 무슨 설교를 하든지 무슨 강의를 하든지 하게 될 때 그 내용을 잘 이해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제 드디어 시내산에 도달했어요.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그래서 백성에게 가서 너희가 이대로 하겠느냐? 너희가 이대로 하겠느냐? 하나님이 너희를 제사장 왕국으로 삼고 말 그대로 선민으로 삼으려고 하는데 너희가 그대로 하겠느냐? 그랬더니 백성이 19장 8절에 온 백성이 함께 응답하여 이르되 주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행하리이다. 하나님이 주신 언약대로 살고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하고 지금 언약을 맺겠다고 고백하는 그런 내용이 그 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가만 보니까 무슨 일이 생겼어요? 저 시내산 한번 가서 한번 보니까 17절 보세요. 모세가 하나님과 만나려고 백성이 모세 당신 혼자 가서 모든 거 다 받아오면 우리가 있는 그대로 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드디어 모세가 시내산에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그런 모습이 그 안에 기록이 돼 있는데 모세가 하나님과 만나려고 백성을 데리고 진영에서 나오며 그들이 산 기슭에 쓴 거예요. 시내산 기슭에 백성은 쓰고 모세는 지금 올라가려고 그러고 근데 이날 엄청난 광경이 거기 발생한 거예요. 18절 시내산이 온통 연기로 자욱하니 이는 주께서 불 가운데서 그 위로 내려오셨기 때문이더라. 그곳의 연기가 화로의 연기같이 위로 올라가고 온 산이 크게 진동, 막 산이 떠는 겁니다. 그렇죠? 막 연기가 올라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보니까 나팔 소리가 오랫동안 나며 점점 더 커질 때 모세가 말한 즉 하나님께서 그에게 응답하시더라.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께서 모세 보고 시내산으로 올라오라 그 말씀하시고 또 뭐라고 말씀하세요? 백성 중 하나라도 여기를 돌파해서 내게로 올라오면 즉시 죽임을 당한다. 그러니 백성이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그 광경을 보니 막 연기가 올라가고 산이 떨고 나팔 소리가 울리고 이런 가운데 하나님이 여기를 돌파해서 이 산으로 딱 들어오는 순간 너희는 죽는다고 얘기를 하니까 여러분 무서워요? 아니면 즐거워요? 무지무지 무서운 거예요. 뭘 얘기하는 거예요? 구약은 무서운 거예요. 구약은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율법은 무서운 거예요. 사람을 정죄하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어기면 죽이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어기면 죽이는 거예요. 그게 구약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에는 이, 눈에는 눈하고 해서 사람을 그냥 율법에 조금이라도 어긋나면 예를 들어 안식일을 어겼다 그럼 어떻게 죽이는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봐주 그런 게 없다고. 그게 율법이 얼마나 무서운지 알 수가 없어요. 죽이는 거예요. 누가 하고 간음했다 알게 되면 어떻게 죽이는 거예요. 손으로 뭘 도둑질했다가 손을 자르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의 율법은 무서운 거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 보여주시고 하는 것이 뭐냐? 이 구약의 이 율법이라고 하는 거는 사람을 정죄하는 것이요, 사람을 무섭게 하는 것이요, 사람을 두렵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의 두려움을 알려주는 그와 같은 것이 율법이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사도 바울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느냐, 이런 것들을 이해를 해야 히브리서 12장 18절 말씀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너희는 신약시대 성도들이에요. 신약시대 성도들은 만질 수 있는 산, 이게 시내산입니다. 불이 붙은 산, 무슨 산이에요? 시내산에 이르지 아니하였고, 캄캄함과 어둠과 폭풍과 나팔 소리와 말씀들의 음성에 이르지도 아니하였느니라. 이거 여기에 이른 사람들은 누구예요? 모세와 함께 이집트를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이 이런 데 다다른 거 아니에요? 그렇죠? 지금 가나안 땅에 다다르기 전에 지금 1차로 다다른 데가 여기잖아요. 무섭고 깜깜하고, 그렇죠? 나팔 소리가 나고 연기가 자욱하고 이런 데 지금 다다른 데요. 그 음성을 들은 자들은 더 이상 자기들에게 말씀하지 마시기를 간청하였으니 그들은 주께서 명령하신 것, 즉 짐승 하나라도 그 산에 닿으면 돌로 맞거나 화살로 꿰뚫리리라 하신 것을 견디지 못하였느니라. 그 다음이 그 광경이 이같이 무서웠으므로 모세도 이르되 내가 심히 두렵고 떨린다 하였느니라. 모세도 두려워할 정도로 율법 수여받는 그 장소, 율법 수여 자체가 말 그대로 무서운 일이었다는 거예요. 무서운 일. 그런데 우리 신약 성도들은 거기에 다다랐어요, 안 다다랐어요? 우리는 그 무서운 율법에 다다른 그런 사람들이 아니다. 구약시대 한 15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은 이 무서운 율법하에 살았는데 너희는 거기에 다다른 사람들이 아니다. 그 이야기하면서 그러나 너희는 시온산과 시내산이 아니라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시 곧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과, 그래서 이 구약시대 이런 것들을 뛰어넘고 능가하는 이런 데 다다른 사람들이 신약시대 성도들이라는 거, 얼마나 귀중한 말씀을 주고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24절 너희가 다다른 것은 새 언약의 중재자이신 예수님께 다다른 거지 모세에게 다다른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은혜와 진리에 다다른 사람이지 모세의 율법에 다다른 그런 사람들이 아니다. 그 이야기하면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초점이 뭐냐, 그 다음에 나와요. 너희는 조심하여 말씀하시는 분을 거역하지 마라. 거역하지 마라. 그 말씀을 쭉 얘기하면서 28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움직일 수 있는 없는 왕국을 받을진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마련해 놓으신 영원한 하나님의 왕국을 우리가 이제 소유하게 될진대 은혜를 소유해야 된다. 이 은혜를 힘입어 우리가 공경하는 마음과 하나님께 속한 두려움을 가지고 하나님이 받으실 만하게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께 나와서 기도드리고 예배하고 교제하고 이 모임을 하고 이거 모든 게 하나님이 받으실 만하게 공경하는 마음과 두려운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29절 우리 하나님은 소멸시키는 불이시니라. 그 시내산에서 나타나서 조금이라도 거룩함을 해하는 그런 사람이 있으면 하나님이 즉시 하나님이 징계를 내리고 책망을 내리고 소멸시켰거든요. 나중에 가서 보면 아론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라고 하는 아들이 나와요. 이 사람들도 제사장이에요. 제사장. 이 사람들도 나중에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만나요. 같이 먹어요. 근데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지정해 주신 방법대로 향로에다가 향을 피우지 않고 이상하게 다기들 방법대로, 성경 가서 보니까 그들이 아마 술 취한 것으로 이렇게 이해가 돼. 이 제사장이 술이 취해가고 해롱해롱 하다가 잘못된 불을 가져다 거기서 불을 지폈단 말이에요. 향을. 그래도 어떻게 즉시 하나님이 죽이셨어요. 두루를. 하나님 이렇게 무서운 분이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섬기려고 한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라고 할 때 하나님이 위에서 나를 일거수 일투족을 하나님이 매 시간 매 초 나를 내려다보고 있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고 구원받은 그런 성도로 합당하게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합당하게 그렇게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소멸시키는 그런 불이다. 특히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교회에서 공적인 모임을 할 때 일반 교회에서 하듯이 그냥 꽝꽝대고 그거 하는 거 찬양과 경배 뭐 한다고 하는 거, 그 안에 하나님의 거룩함이 없어요. 그거 다 자기 좋아서, 자기 도취해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지, 하나님의 거룩함이 없다. 하나님의 거룩함, 세상과 구별된 그와 같은 거룩함, 이것이 없는 그런 예배, 이것이 없는 그런 모임, 이런 것을 찾으면 곤란하다. 성경이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시내산에서 나타나신 그 하나님, 두려운 하나님이요, 무서운 하나님이요, 이걸 통해서 받게 된 율법은 뭘 하는 거냐? 사람을 정죄하는 거예요. 율법 자체는 거룩하고 선한 거예요. 그런데 율법은 사람을 있는 그대로 정죄를 해요. 마치 거울하고 똑같다, 그렇게 말씀드려요. 깨끗한 거울 앞에 우리가 서면 우리의 있는 모습을 거울이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있는 그대로 보여줍니다. 있는 그대로. 근데 어때? 고치지 못해요. 고치지 못해.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이라는 그 앞에 가서 저와 여러분이 딱 서면 우리의 모든 죄악이 그냥 낱낱이 그대로 드러나는 거예요. 근데 고쳐주진 못해요. 뭐만 해요? 정죄만 하는 거예요. 넌 이 죄가 있다. 넌 이 죄가 있다. 넌 이 죄가 있다. 이게 있다. 이게 있다. 그래서 넌 어떻게 죽어야 된다 얘기하는 거예요. 너는. 그게 하나님의 율법이에요. 그래서 갈라디아서에서는 뭐라고 얘기해요?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훈육선생이다.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서면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구나 하는 그런 사실을 뼈저리게 느끼게 될 때 이것을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를 찾게 된다는 거예요. 그 찾게 될 때 그 해결책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마련해 놓으신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다. 성경이 그걸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이 율법이 없이는 사람이 죄인이라는 걸 깨달아 알 수가 없습니다. 율법이 없이는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두려운가를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이 율법이라고 하는 이와 같은 기준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타락한 죄인인가를 알 수가 있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마땅한 것과 같은 존재라는 그런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거예요. 어떻게 두 손을 번쩍 들고 내 힘으로는 여기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하고 손을 들고 하나님께 도움 요청을 하게 되면 하나님이 여기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을 주신다. 그 길이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1500년 동안의 그 이스라엘의 그 율법, 그 체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율법으로 안 되는 거 너희가 보지 않았느냐. 그래서 내가 누구를 보낸다는 거예요?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낸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왔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해요? 그분을 배척을 하고 그분을 결국은 십자가에 죽이는 그와 같은 악행을 저질렀단 말이죠. 그렇죠? 그 이후로 이스라엘 백성이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 돌리라고 하는 그와 같은 그 말에 따라서 지난 2000년 동안 온 세상을 떠돌아다니며 세상 사람들의 배척을 받고 세상 사람들에게 핍박을 받으며 지금까지 살아오고 있는 가운데 하나님의 때가 지금 가까이 오기 때문에 1948년 5월에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팔레스타인에 돌아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하고 너희가 나를 받아들일 때까지는 너희가 결코 나를 다시 보지 못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왔어요. 지금 성전을 세우려고 그래요. 성전 세우고 궁극적으로 어떻게 할 거예요? 예수님을 보고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하고 예수님을 맞아들인 그때, 바로 그때가 재림의 때다. 그 일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돌아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 그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해결책을 알아보지 못하고 지난 2000년 동안 떠돌아다니는 그 세월을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창세기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언약, 그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열심을 다해서 일을 하시는 거예요. 일하시고 일하시고 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그 계획대로 저 이스라엘 백성을 쭉 해서 결국은 하나님의 선민으로 삼아서 그래서 천년왕국 때에는 모든 민족들 가운데 으뜸가는 그런 민족이 되게 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시가 하늘의 별들같이 된다, 영원토록 이 땅이 내 땅이 된다는 그런 말씀을 문자 그대로 이룰 수 있는 그런 민족으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삼아주신다, 이런 내용이 창세기 출애굽기 이렇게 이렇게 함축이 돼서 들어있는 거다. 첫 시간 여기까지 하고 조금 쉬었다 하겠습니다.